예, 지금부터 설교와 설교자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 책의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제목이 설교문과 설교행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설교와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의 주된 임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입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에서 성경의 증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베드로의 증거,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증거들, 또 교회사의 증언, 또 그 다음에 신학 자체, 성경 말씀 자체가 말씀 선포, 설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존스 목사님이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교가 교회와 그 다음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는데, 첫째 반대 의견은 시대가 변한 게 아니냐. 지금은 21세기다. 21세기에는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고, 인간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외적인 모습은 많이 변했을 수 있어요. 옛날엔 마차 타고 다니고 수레 타고 다니고 했지만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거든요. 옷도 멋있게 입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전의 인간이나 지금 사는 인간이나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필요는 동일하다.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인간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와 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둘째 반대 의견은 뭐냐 하면, 책이나 TV 등을 통해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접할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나 개인적인 통제권이 많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설교 말씀 듣다가도 전화가 오면 그거 받으면, 그럼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개인적인 통제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가 없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는 이와 같은 공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예배,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될 때,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셋째 반대 의견은 뭐냐 하면, 설교보다는 이렇게 그룹이 모여서 그룹 토의를 하든지 아니면 대화나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42년에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인사 중에 하나, 조드 박사라고 한 사람하고 종교 문제에 대해서 공개 토론할 그런 의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 조드 박사라고 한 사람은 무신론자로서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인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와 같은 논쟁과 토론이 기독교 복음의 확대에 전혀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절 이유를 이제 밝혔어요. 그 거절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공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락.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의견으로 맞서고, 이거 계속 말장난한 이와 같은 오락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개 토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존스 목사님이 다섯 가지 그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토론이나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어떻게 이 우주 공간에 존재, 이런 얘기 하나님 하시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렇게 직접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룹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독교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모세 떨기나무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걸 보고 거기에 가까이 이제 근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선 땅,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은 무슨 토론이나 어떤 대화나 어떤 그와 같은 그 주제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이 설교자에게 아주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자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이 하나님이 위엄이 엄중하시고 말 그대로 거룩하셔서 죄라고 하는 걸 이거 보실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아주 넘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며 안락의 의자에 앉아갖고 잡담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는 없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거절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이런 주제는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생과 앞으로 다가오는 내생이 있거든요. 이 생과 내생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할 때는 사력 있고 그 다음에 진지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토론하는 그런 장소에 나가면 거기 사회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쪽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서로 웃기는 얘기하고 코미디하고 익살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고 있어요. 어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거기에 A라고 하는 의사가 오고 B라고 하는 의사가 와서 웃어가며 농담하며 이 사람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심각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익살 떨면서 서로 주어진 시간에 이 환자를 놓고 그렇게 지금 대화를 하면 그걸 좋아할 환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코미디를 하고 이러면 그럼 그 환자가 노발대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가운데서 이제 설교를 하실 분들이 이제 생기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여기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설교자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그게 없이 여러분만 잘하라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게도 그런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그 일을 하자고 여러분에게 이 일을 호소하는 겁니다 하는 그 심각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논쟁과 토론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공학 박사를 하든 의학 박사를 하든 정치학 박사를 하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벨상을 두 개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토론하고 뭐 토의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그게 의미가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존스 박사님 또 얘기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먼저 겸손한 걸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분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 우주 공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우주 공간에 사람이 셀수 없는 숫자의 그런 그 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별에 비하면 지구는 요 먼지만도 못해요. 그 먼지만도 못한 것 안에 지금 내가 속해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거를 그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거는 설교뿐이 없다는, 그 외에 다른 방안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의 요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분,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넷째 반대 의견이 뭐냐?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들으러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수 없이 코미디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이 들으러 오질 않습니다. 요새 사람들이요, 드라마 이런 거 보고 그러면 50분 이런 거 즐거운 거뭐 영화 이런 것만 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강해라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 들으러 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웃기는 이야기, 무슨 귀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고, 끝을 마감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존스 목사님 이제 얘기하는 게 답변이 뭐냐? 참된 설교를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와 설교자를 이걸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강의를 듣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 할 때는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면 반드시 사람이 온다. 들을 사람이 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입증하는 거고 교회사가 입증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의 확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러면 반드시 들을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는 이렇게 100m 달리는 이런 단기 사역이 아니다. 장기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저희 교회와 그다음에 제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5년 반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8명이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시작을 할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날 한 이제 400명씩 된 이런 교회가 되고 예배당을 이렇게 큰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지난 5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전과 오후와 또 디모데 스쿨 같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동안 창세기, 그렇죠? 계시록, 그 다음에 성막, 로마서, 예레미야 등등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전하게 될 때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 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말씀으로 승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설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사람이 얼마 안 온다 할지라도 그냥 바르게 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하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교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교회에 사람이 오지 않느냐. 지금 영국 같은 데는 교회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교회 갑니까? 교회 안 가요. 있는 사람도 지금 빠져나가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쯤 지나게 되면 미국과 영국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는, 그건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밟게 돼요. 이제는 나이 든 사람만 교회 오게 돼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 찾아오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목회가 성공할 수 있냐. 이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본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만 부흥할 수 있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프로그램 쓰는 그런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뭐냐. 설교자가 불완전한 설교관을 가지고 이게 안 되면 프로그램을 써서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설교관을 가지고 잘못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목회자의 설교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설교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너무 풍요롭게 살고 모든 게 너무 좋고 모든 게 너무 발달하고 인터넷이 있고 뭐 대중매체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밖에 것이 좋아서 교회에 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가서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그 목사의 설교가 들을 것 없이 없으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강단이 바로 서고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설교가 참되면 사람들이 반드시 메시지를 들으러 교회에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겠다고 하는 그 설교자들에게, 아니면 지금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게 주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 저 사람은 왜 설교단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목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설교단에 서게 될 때는 늘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설교단에 서 있는가? 이게 심각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심각하다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설교단에 서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광고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인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강단에 서 있는 유일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 있다. 설교자의 마음속에 이게 확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보낸 대사로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 말씀이 요약이 돼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돼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에게 간구한다. 어떻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라. 이것이 이 설교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강단에 서는 날까지 외쳐야 될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이 강단에 서려고 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다.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전인격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사람이 영과 육과 혼에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무엇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와 같은 사고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이들의 영과 육과 혼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설교 듣기 전과 설교 들은 후에 그 사람들 안에 변화가 생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가 말하는 게 그냥 따분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선다고 했을 때는 여기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 권한을 위임해 준 이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낀 그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들에게 선포해서 이들의 삶 속에서 내게 일어났던 그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이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 보면 알잖아. 이거 보면서 좋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그렇죠?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의식해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수필이나 아니면 시를 낭송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라고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너무나 멋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와 설교자 이 책에 84쪽하고 85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픽테토스라고 한 사람은 주후 55년에서 135년 전에 경에 살았던 노예 출신으로 스토아 철학의 아주 대가라고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재미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장 2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해요?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선포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는 표적이 뭐냐,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대언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침례자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꼭 뭘 요구해요? 표적이 뭐냐, 표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리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전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뭘 요구하냐, 뭘 추구해? 지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대접을 받은 나라가 그리스예요. 이 사람들은 철학적인 거, 지식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렇지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픽테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에픽테토스라고 한 사람이 유명한 철학가다.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 사람에게 한수 배우려고 이제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픽테토스가 어떤 젊은이가 와서 물으니까 지금 대답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학자의 강의실은 진찰실이라네. 의사의 진찰실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다녀가는 사람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느껴야 하지. 그곳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깨가 빠진 사람도 있고 종기가 생긴 사람도 있고 두통을 앓는 사람도 있네. 근데 그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칭찬이나 들을 요량으로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보낸다면 팔이 그냥 빠진 채로 종기가 그냥 있는 채로 두통이 있는 그대로 그냥 버린다면 그냥 그 사람을 보내버린다면 과연 그들이 나를 좋은 의사라고 하겠는가? 정말 선생님의 멋있는 도덕 강론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말이나 듣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말이나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재산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집과 부모와 친척을 다 버리고 그리고 이 철학자를 따르려고 찾아왔겠는가?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나 클레안티스가 한 일이 과연 그런 일이었는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철학자도 세상에 이거 영원한 그런 생명을 주는 게 아니거든. 세상에 조그마한 그런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자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가도 그 의사가 저와 여러분의 병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병을 가지고 있냐? 어디가 아프냐? 묻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영과 육과 혼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지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걸 통해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조금이라도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 내 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내 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과 육과 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사를 하기 전에 그 전에는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와 같은 대중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가만히 이게 설교를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50분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여기 지금 50명이 앉아 있으면 50시간이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500명이 앉아있으면 500시간이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2,000명이 앉아있으면 2,000시간이 허비 되는 거예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된다는 거지. 여기 와서 이 자리에 딱 서면 내가 3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이거 말씀을 전달할 때 나는 그걸 하지만 여기 전체에 있는 그 사람들이 100명이면 그게 50시간도 되고 100시간도 되고 200시간도 되는 이 중요한 시간이다. 이걸 그냥 허공에다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이게 설교자가 늘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이 철학자도 나한테 온 사람이 나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그걸 고민해야 하듯이 지금 이 설교자가 늘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한 지 얼마가 안 됐지만 어떤 날은 정말 설교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야 이게 설교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밤에 잠자기 전에. 아,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더 이 원고를 보고, 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못했구나. 그런 자책감이 든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작심하는 그런 일이 생겨야 그날 설교를 제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지은 책 이름이 뭐예요?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그래서 이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이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아우,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도록, 그걸 느끼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예배당에 나갈 때에는 이젠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젠 내가 달라져야 되겠구나. 이것 하나만큼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와서 설교 말씀 듣고는, 야, 그 코미디 뭐고 아주 인용하는 거, 아유, 그거 뭐 예화든 그거 아주 대단히 좋던데, 그것만 기억하고 그러고 나가면 그럼 그날 설교는 헛되이 설교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얼마나 중대한 그런 임무를 띄고 있는가, 이게 아주 머릿속에 꽉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슬렁어슬렁 그냥 대충 뭐 시간 때우기 위해서 설교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설교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설교자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설교문을 작성해야 돼요. 설교문을 작성한 이후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문은 우리가 서먼이라고 얘기했고, 설교하는 행위는 우리가 프리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행위. 그래서 설교자와 설교는 다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인지 가서 물었다는 거죠. 설교자들 중에 선생님은 누가 제일 훌륭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설교자의 그 됨됨이, 인간성 있죠? 인간성. 그 다음에 그 설교 내용, 설교 행위,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게 그게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누가 잘하느냐? 설교. 그렇죠? 설교. 가장 뛰어난 설교는 누가 잘하느냐? 요거는 설교 행위 자체만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야? 몸 전체로 설교하는 거라는 거예요. 몸 전체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자체, 이게 설교 행위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18세기에 두 명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조지 위필드라고 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니얼 롤런즈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 둘 다 아주 훌륭한 설교자예요. 웅변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설교 행위가, 이 프리칭이 아주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롤런즈의 그 설교 행위를 통해서는 설교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설교문을 가지고 좋은 설교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조지 위필드는 설교문이 없어요. 거의 아주 빈약해요. 근데 설교가 대단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문이 빈약해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믿으면 안 돼.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이게 조지 위필드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설교문이 좋아야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위필드라고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목사님, 그 목사님 그 설교가 대단한데 그걸 제가 좀 설교집으로 이렇게 출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위필드가, 얼마든지 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이 위에 어떻게 천둥과 번개를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종이장에 아무리 노력해서 설교문을 써놔도 이 사람이 설교할 때 그 웅변력과 전달력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 전달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어떻게 글로 표현하냐는 거예요. 그게 설교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설교문 작성과 그 다음에 설교하는 그 행위, 그 두 가지가 컴바인이 될 때 그때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설교문은 뭐냐? 설교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설교문에는 내용과 반드시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구의 어떤 환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지나가니까 무언가를 저 구제물을 받을까 해서 이 두 사람을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환자가 무언가를 누워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해요? 그의 인생을 바꿔줄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설교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 인식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인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자가 해서는 안 될 거 몇 가지 리스트를 거기 적어놨어요. 첫째, 설교자는 시사평론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소설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무슨 영화를 봤는데, 드라마를 봤는데 참 이게 참 멋있더라,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필, 시, 책, 뭐 이런 거 갖고 시사평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문 읽고 신문기사 가지고 한 시간 다 끌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다. 둘째, 윤리 도덕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다. 사회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구조 개혁을 통해서, 해방신학을 통해서 사람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고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한탕주의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려고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강단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코미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미디한 더 훌륭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코미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미디는 저 밖에 더 잘하는 코미디언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목사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게 은과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은과 금,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없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건 설교자의 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들 그와 같은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은과 금의 범주에 속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거를 설교자가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설교자가 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집니다.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라그마 그거 하는 거 교회가 이길 수 있어요? 교회 끌고 들어와서 지금 하거든요. 교회가 절대 못 이겨요. 그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감화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내게 있는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라는 그런 그 사역 있죠? 그 사역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없으면 설교단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저 목사가 뭘 그렇게 뭐 말할 게 많아서 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가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이 자리에 설 때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이 자리에 쓰면 그러면 사람만 좋은 사람이요.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요. 웃기는 얘기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설교자는 아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와 설교자를 통해서 늘 감명을 받고 계속 읽고 읽어도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배기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는 이런 거 하려고 이 자리에 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이걸 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사람을 불러주시고 뭐 교회를 확장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게는 전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개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설교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장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 메시지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래서 목사는 세 가지 형태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캐리그마, 그리스 말로 캐리그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뭐냐?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 설교다, 전도 설교다, 아니면 구원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걸 못하면은 그러면 목사로서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저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첫째. 그게 둘째는 뭐냐? 가르침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디다케라고 하는 거예요. 디다케. 그거는 성도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양육. 구원받은 사람 양육. 그 양육에는 성화와 교육이 있어요. 성화. 이전에 이런 악한 행실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고 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설교하는 그와 같은 성화의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까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일치가 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세 종류의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냐? 성화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4주 우리가 한 달에 설교를 한다고 얘기하면 집중적으로 3주 정도는 성화와 교육에 신경을 써요. 여기는 대부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주 정도는 제 경우에는 한 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다. 또 대부분의 경우는 성화 설교를 해도 그 안에 구원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고 365일 모이면 구원만 설교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맨날 구원받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구원 메시지는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이 되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서나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게 구원 메시지의 아주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죄인인데 여러분을 구속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고 이 법을 무시하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돼서 나와야 되는 거, 그게 이제 구원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의 메시지는 성화 실천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교육에 힘쓰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 말씀드리면 설교자는 신자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 종류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 설교, 둘째는 성화 설교, 셋째는 설교라기보다는 어느 면에서 성경 공부나 강해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교육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